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19일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근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군사대표단의 북한 파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측은 바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이 이끄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1군 대표단이 지난 8일 러시아로 파견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군사 교류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16개월째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미국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게 19일 현지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비공개 재판 과정을 거쳐 이날 유죄를 확인하며 이 같은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8년입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우랄 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간첩 혐의로 붙잡아서 유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를 받아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군사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군수업체 우랄바곤 자보드의 비밀정보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게르시코비치 기자 본인과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전면 부인하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판결 전날인 18일 성명을 통해 477일 전 불법적으로 체포된 뒤에 에반의 부당한 구금은 잔악행위가 되어왔다고 비판하고 당장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모스크바의 레포 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26일 첫 재판을 받았고 이달 18일 두 번째 심리를 거쳤습니다. 통상 몇 달이 걸리는 러시아의 간첩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속하게 판결이 나온 만큼 서방 측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FSB 출신 바딘 크라시코프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맞교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시코프는 지난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조지아 출신 전 체첸 반군 지도자 젤림칸 칸고슈빌리를 살해한 사건으로 2021년 무기징역을 받고 현지에 수감 중입니다. 다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수감자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질문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전산망이 19일 장애를 일으키면서 세계 곳곳에 항공, 방송, 은행, 의료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를 비롯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표 운항을 일시 중단했고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지의 항공사들과 공항에서도 운항 차질과 탑승 수속 지장 등이 초래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18일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1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만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한일 합참의장이 3국 다영역 훈련 프로그램인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 최고기온 26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만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며 지금부터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his evening with a message of confidence, strength and hope. 4 months from now we will have
이어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의 정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 discord and division in our society must be healed. We must heal it quickly. As Americans, we are bound together.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으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절반을 위한 승리는 승리가 아닌 만큼 나는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오늘 밤 나는 믿음과 헌신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수락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제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there is an international crisis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seldom been part of. Nobody can believe.
그러면서 우리의 지구는 제3차 세계 대전의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더불어 현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 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이어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타이완 주변을 선회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과 핵 잠수함은 쿠바 해안에서 95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체계인 아이언돔의 격추율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형 아이언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에 확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자신의 주제곡격인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노래에 맞춰 연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피습 사건 때 상처를 입은 오른쪽 귀는 하얀색 사각 거주로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 피 시습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주로 경제와 국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와 더불어 미국을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롭고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대선에 나갈 후보를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일 합참의장이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고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합참의장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처음 실시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은 이날 도쿄에서 미한일 합참의장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3국이 협력해 영내 평화와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프리덤 엣지 훈련에는 3국이 여러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방공전 공중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 실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3국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올해 6월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 이후의 진전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요코타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선 남중국해 등 영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 대면 회의는 지난해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이후 1년 만인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일 합참의장들은 3국 국방관계의 진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긴밀한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영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합참의장들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글로벌 이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ri-Trad leaders underscored that U.S.-Japan ROC security cooperation is critical not only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이와 관련해 제임스 프레지스터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또한 각국이 점증하는 유사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이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ynergistic. It's also driven by reality that they face a growing and a very similar threat.
브리지스톱 선임연구원은 역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이 안보 위협을 꼽았습니다. 그는 하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확장으로 인한 위협이며 이는 세 나라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마찬가지로 타이완 비상사태 가능성도 세 나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wo really prominent threats, and one 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rapidly expanding missile and nuclear.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협력은 군사적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라며 역내 어떤 적보다 훨씬 우월한 미한일 3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operation is going to ensure military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and to deal with the myriad threats that might occur in the Indo-Pacific.
이어 3국 간 안보 협력은 당연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역내 적들이 있는 한 이 협력은 지속돼야만 하고 이런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3국 모두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3국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억압을 피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북한 정권의 참혹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ertainly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there are people in North Korea who want to leave the crushing oppression of
파텔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으며 구체적인 탈북 경위와 관련해선 한국 외교부가 더 많은 말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선 기본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 원칙, 자유에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from our vantage point,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there ar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community who want desperately.
앞서 한국 언론들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니일규 정무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니 참사의 탈북은 지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유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 사례입니다. 또 지난해 한국 공관에 망명 의사를 밝힌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도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을 떠나는 엘리트 탈북민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은 20명 안팎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공군 최첨단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가 18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후 군사 분계선을 따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 강원도 일대 등을 여러 차례 왕복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벌인 뒤 오후 6시쯤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어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하루 전인 17일에도 미군 소속 공중급유기 스트라토 탱크와 함께 한반도 방향으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4일과 6일에도 각각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 신호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산 원격 계측 장비에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북한 전역에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리벳 조인트 등 정찰기는 자신의 비행 신호를 노출할 경우 플라이트 레이더 24등을 통해 비행 활동 내용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감추고 비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찰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의 정찰 활동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군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했을 때 허세를 부리며 분별 없이 날뛰다가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리벳 조인트에 한반도 정찰 비행이 있던 18일, 북한은 22일 만에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필리핀 안보 협력 강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영내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라며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는 우리 공동의 안보와 공통된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이 포함된 필리핀과의 안보협력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데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11차 미국-필리핀 양자전략대화의 공동성명과 지난 4월 12일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 미국-필리핀-일본 공동비전 성명을 참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12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관리들은 지난 4월 23일 워싱턴에서 양자전략대화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과 필리핀 양측 간 국방 및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기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사람들은 영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국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 견제라는 사악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이끄는 역외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영내 평화 및 안정을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며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 통화에서 중국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필리핀을 돕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런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hinese claim is a political claim. I mean, politically, when a potential adversary does something you don't like.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여러 섬을 점령해 군사화하고 비행장 군사무기 같은 것들을 들여놓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베네서님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has done what is calle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where U.S. warships
베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미 군함이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중국 해역이 아니라 국제 수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다며 한국도 가끔 이런 것을 했는데 분명히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고 필리핀이 중국의 공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반발한 필리핀은 201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곳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맞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18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졸리 장관이 방한 기간 중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주요 이정표이자 지난해 5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동 계획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가치와 인권, 안보와 국방, 경제 번영과 안보, 기후변화, 환경과 지속 가능성, 보건과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5대 공동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졸리 외교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 발표된 야심찬 실행 계획은 캐나다 국민들이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지닌 막대한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구체적 단계와 이니셔티브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오타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가지 공동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담은 행동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각국 외교장관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출범은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양국 경제 안보 고위급 대화와 외교 국방 고위급 정책 대화, 북태평양 지역 협력 등 공동의 영내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영내 및 세계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졸리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와 영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 채택과 2+2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캐나다 측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한 우방국 독자 제재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동참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우방국들의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이 공식 출범한 데 대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look at these strategic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캐나다 국방부 국제안보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한 캐나다 대사와 북한 대사를 겸임했던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더 나은 협력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계획 수립은 지난 2년간 양국 노력의 결과라며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윈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과 논의하는 것도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캐나다와 대서양의 안보에도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졸리 외교장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중국을 찾는 것은 중국을 통해 북러 협력 심화를 견제하려는 캐나다와 한국의 외교적 보관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suspect that Xi Jinping has had a frank and fraternal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졸리 장관의 방중은 북중 관계 경색 국면을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 캐나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졸리 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치면 관련 결과를 한국 측과 공유하고 이를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캐나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로서 캐나다는 유엔 군축위원회와 다양한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과 한반도 긴장 고조, 러시아와의 연대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from a Canadian and South Korean point of view, anything that they can do within the context.
그러면서 이러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어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강화 기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심각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행태는 북한이 비준한 다수의 유엔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지난 16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부과되는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북한의 징집병들은 10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군 의무와 거의 또는 전혀 무관한 농업이나 건설 분야에서 일하도록 일상적으로 강요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은 힘들고 위험하며 지치게 한다면서 의료와 안전조치가 거의 없고 음식도 부족하며 때로는 쉴 수 있는 곳도 거의 마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ork is hard, dangerous, exhausting. With very few, again, very f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a lack of food, and sometimes even.
특히 군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는 대부분의 병사가 영양실조 상태로 병원에 왔다가 결핵에 걸렸다며 이는 노동으로 인해 너무 체력이 약하고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13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뒤 탈북한 이웅길 씨는 18일 VOA에 영양실조와 결핵은 몸에 달고 다니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였지만 야호장 공사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됐다며 한국에 온 뒤 군대에 강연을 갔다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22사 처음에 강의 갔을 때 아니 이렇게 밥을 주면 나는 평생 복무하겠다. 일단 내가 밥을 원한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정이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시간 제한 없이. 물론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일단 놀랐고 그냥 이거 뭐 끝났죠 뭐.
유엔 보고서 발표 다음 날인 17일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를 무리해서 진행하다가 10여 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며 병사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징집병은 주기적으로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무급 노동을 해야 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면 피해자 가족은 국가에서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강제노동협약 29호에 따라 국가는 비상사태 시 징집병을 도로나 교량 건설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준은 경우에 따라 국제인권법상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AK 소총과 총탄,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정한을 씨는 유엔의 강제노동 보고서와 북한군 사상자 관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요. 그 친구들도 이제 그 상명하복에 따라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는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동료들의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거기서 지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선배로서 이제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운이 안 좋았으면 어찌 보면 제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에 와 있죠.
지영 씨는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한국 해병대 병사에 대한 수사 논란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부주의와 외압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군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요. 한국은 훈련을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이렇게 사망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엄청 잘해주고 뭐 국가 유공자다 되고 그러는데 북한은 전사증 하나 나라면 끝이고 그리고 훈련 중은 고사하고 무슨 뭐 작업 중에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올해 초 평안남도 성천군 공업공장 착공식 연설을 비롯해 수시로 군인들의 대규모 건설 동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지방 경제를 죽여 세우는 신년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습니다. 제124연대 관병들의 전투적인 모습과 충천한 기계가 정말로 믿었고 감사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행태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의 여러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는 18일 VOA에 군인에 대한 인권 보호는 자유권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 군인들이 이러한 국제법과 자기들의 권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들이 10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북한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군 내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자기네가 지금 이게 그게 강제노동인지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저는 89년도부터 강복거리 건설에 지원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그 건설장에 우리가 그 혹사를 당한 거잖아요. 건설장에서. 그런데 북한 군에서는 그걸 몰랐거든요. 이게 외부에 나오니까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북한군이 이게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군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최 대표 등 전직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이러한 국제 권리와 군인 복지의 중요성을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군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병사의 복무 기간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평균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가장 길고 내년에 북한 상급 병사에 해당하는 한국군 병장의 월급이 거의 2,000달러로 오른다는 소식 등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전단을 통해서 그걸 북한 군 내부에 떨어져서 비라를 한두 명이 보고 그걸 입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방송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꾸준히 내보내는 게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에는 지난 16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북한 강제노동에 관한 유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18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전년 대비 8%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 북한 국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9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5,600만 달러와 비교해 8%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6월 무역액 12억 5,280만 달러와 비교하면 22.5% 줄었습니다.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7억 9천만 달러, 수출액은 1억 7,6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입액은 1억 넘게 줄었지만 수출액은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중 무역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특이한 상황은 수출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매우 작고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국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무기 거래를 제외하고는 북러 교역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최근에 북러 관계 밀착이 북중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액 증가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가발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bson 전 고문은 또 북한이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섬유의 수출이나 재수출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수출을 더 많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은 1억 7,8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인 5월에 1억 8,13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720만 달러로 전달인 3,100만 달러는 물론 지난해에 2,951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대중수입의 경우 1억 5,130만 달러로 전달인 1억 5,040만 달러보다 약간 늘었지만 지난해에 1억 5,470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60만 명 이상의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백신 400만 회분 이상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직원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허용할 것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8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 기회를 놓친 6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백신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백신은 지난 15일, 16일, 1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종류는 홍역과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결핵, 비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총 400만 회분 이상이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역 풍진 백신이 133만 9천 회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109만 2천 회분,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68만 회분, 비형 간염 백신 30만 9,500 회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IPV 49만 5,600 회분, 수막구균 5가 백신 29만 1,400 회분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은 2021년 이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9월에 전국적인 후속 접종 캠페인을 통해 대부분의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북한의 국가 예방 접종률은 대부분의 정기 백신의 경우 96%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발병으로 북한 국경이 폐쇄되고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져 백신 재고가 고갈되면서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이 유엔 직원들의 현장 복귀를 조속히 허용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롤랜드 국가 유니세프 북한 대표 대행은 우리는 백신 도착을 환영하지만 유니세프와 모든 유엔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을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경 재개방과 모든 유니세프 팀의 북한 복귀는 올해 더 많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비의 샘 뮬러 유럽 아시아 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백신 공급 재개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소아마비 및 홍역 퇴치와 같은 성과를 지켜내며 예방접종 범위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해 지원을 완전히 확대할 수 있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같은 해 12월 북한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에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함경남도에서 20에서 60mm, 또 평안도와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4도에서 30도, 안주는 23도에서 29도, 남포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 대부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수풍 22도에서 29도, 강계 20도에서 3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 24도에서 27도, 개성 24도에서 27도, 사리원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함흥이 21도에서 33도, 장진 15도에서 28도, 해산 16도에서 32도입니다. 강원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원산 기온은 23도에서 31도, 평강 21도에서 26도입니다. 함경북도 대부분 맑지만 구름 많고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청진 기온 21도에서 29도, 선봉 21도에서 28도,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3도에서 2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2m를 이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를 일다가 오후에는 2.5m까지 이겠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지난 2세기 동안 인도 태평양 국가였습니다.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 동맹은 7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경제관계 그리고 인적 교류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됐다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But efforts to step up our ambition from this strong foundation have too often proved episodic.
캠벨 부장관은 하지만 이런 강력한 기반에서 우리의 야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은 너무 자주 일시적으로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모멘텀은 다른 곳에서 다음 위기가 우리의 초점을 이러한 강력하고 중요한 노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통념을 길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통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structure of our Indo-Pacific engagement is durable, anchoring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for the long haul.
캠벨 부장관은 오늘날 우리의 인도태평양 관계의 구조는 내구성이 있으며 미국을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고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구성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매우 최근의 역사라며 중부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맹위를 떨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러한 결의와 집중의 시험들을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인도태평양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경제는 전 세계 성장의 60% 이상을 주도하며 무역과 제조업 등 전 세계의 혁신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e region is a source of significant risk. PRC's military buildup, which we've already heard about.
캠벨 부장관은 동시에 이 지역은 중대한 위험의 원천이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평화 시에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인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지역 균형을 뒤엎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캠벨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와 쿼드,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같은 파트너십이 독특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고 거부권 행사자의 위험을 줄이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국 전략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헌신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참여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19일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근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군사대표단 북한 파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측은 바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이 이끄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1군 대표단이 지난 8일 러시아로 파견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군사 교류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16개월째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미국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게 19일 현지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둘롭스크 지방법원은 비공개 재판 과정을 거쳐 이날 유죄를 확인하며 이 같은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8년입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우랄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간첩 혐의로 붙잡아 유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를 받아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군사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군수업체 우랄바곤 자보드의 비밀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게르시코비치 기자 본인과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전면 부인하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판결 전날인 18일 성명을 통해 477일 전 불법적으로 체포된 뒤 에반의 부당한 구금은 잔악행위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당장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26일 첫 번째 재판을 받았고 이달 18일 두 번째 심리를 거쳤습니다. 통상 몇 달씩 걸리는 러시아의 간첩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속하게 판결이 나온 만큼 서방 측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FSB 출신인 바딤 크라시코프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맞교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시코프는 지난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조지아 출신 전 체첸 반군 지도자 젤림칸 칸고슈빌리를 살해한 사건으로 202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지에 수감 중입니다. 다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수감자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질문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재판 과정에 관해서는 간첩 혐의는 매우 민감한 분야라서 비공개 진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러시아계 미국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러시아를 취재했고 AFP 통신 모스크바 지국 등에서 근무한 뒤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이후에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전산망이 19일 장애를 일으키면서 세계 곳곳의 항공, 방송, 은행, 의료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를 비롯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고 프랑스와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지의 항공사들과 공항에서도 운항 차질과 탑승 수속 지장 등이 초래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시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18일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19일 1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